함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3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고 이어지는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신조에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아주 몇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많은데 비해서 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치고 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많아서 초기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신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신이면서 인간이다, 신이면서 인간인데 반신반인이다 이런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이 외부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사도신경에 자연히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진술이 짧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지극히 미약하고 성령님의 권위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비해서 열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교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신학자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이런 진술들은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기독교 강요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령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었고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성령 논쟁, 성령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파들의 여러 가지 주장과 맞물려서 성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은 역시 신자들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찬송과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과 가사 중에 성령님을 찬송하는 찬송곡이 몇 곡이나 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곡은 많은데 이 성령님에 대한 찬송곡은 손에 꼽을 정도고 그것도 성령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한 찬송과 가사보다 성령님에게 교회 안으로 오시라거나 아니면 우리 위에 임하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명령하는 이런 유의 가사들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그런 가사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 일보다 성령님을 어떤 영향이나 에너지, 힘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반적인 성도의 삶에 늘 필요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 병고침이라든가 아니면 귀신을 내어쫓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을 앞두고 강구하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단지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대우하는 그런 삶은 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이름 자체가 신자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 하면 우리가 Holy Spirit이라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영이다. 근데 영이라는 이 말은 때로는 호흡 혹은 바람 혹은 능력 이런 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하기보다 어떤 영향력으로 힘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힘으로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특별히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상징어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때로는 비둘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불과 바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이 불처럼 혹은 바람처럼 역사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둘기나 혹은 불이나 바람과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을 비유하기 위한 상징어이지 비둘기, 물, 불이 성령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을 불과 물 혹은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자기 수호에 복종하는 그런 부리는 영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물체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함께 교도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3문답이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진술하는가 이미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혹은 발출되셨다 영어로 프로시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발출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이런 표현에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지 순서적으로 성부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순서적인 어떤 구별에 대한 진술이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을 때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신 것이지 조금의 어떤 시간적인 격차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사도 요한의 진술처럼 성령님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행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버스 타고 운행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걷어보고 있는,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분명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열등하거나 순서적으로 후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토지를 판 값을 베드로에게 바치다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절에 보면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다 팔아서 갖다 바치자 이에 자극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도 하면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굳이 이걸 다 바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숨겨놓고 갖다 바치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토지를 판 반값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반만 가져왔다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얼마간 숨겨놓았으면서도 다시 따져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가져왔다고 다 팔아서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었고 누구를 속인 것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교회는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앞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성령을 동격으로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말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을 기록한 사도 누가나 당시 교회 역시도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은 인격체에 사용되는 이야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이 말씀 역시도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도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요 인격체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에서 막연한 힘을 속인 것이 아니라 비인격체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계에서 인격체를 인정하면서 회방한다, 욕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4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님께 명령하거나 자신이 성령을 통제할 수 있는 듯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불받으라든지 뭐 성령받으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친히 다스리셔서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라 성령은 그렇게 진술합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라고 하고 했지만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기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대상과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개체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동시에 연결시켜준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범신론과 같은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그냥 부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나라는 이런 존재를 분명하게 구분시켜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하는 이런 일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일들도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성령의 은혜도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중생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랬습니다. 연합시키게 되므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신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야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구속사에게 역사의 순서에 의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가셔야 그래야 비로소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기 전, 즉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겠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거에는 그러면 성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도 구약의 성도들을 중생시키고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비록 구약에는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라도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성신님,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령을 근심케 한 나라라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신을 근심케 했던 나라였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신약 시대 때 역사하신 방식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그렇다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 구약시대 때 성령이 역사이기는 했지만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이미 등장하고 역사이긴 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에서의 임재와 신약에서의 임재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신 방식하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런 방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루시고 지상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도 구약에서의 성령의 양상과 신약에서의 성례의 양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지만 예수의 영으로 죄를 위한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영으로는 우리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예비적인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좀 쉽게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구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백성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제사, 자신의 몸을 핏값으로 드리시는 이런 제사를 전제로 한 죄사함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상적인 역사가 아니었고 실체적인 역사였다, 실제적인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이와 같은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켜 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주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토를 달았는고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식은 제사 제도였는데 이제 참된 제사 제도,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피값으로 지불하시면서 더 이상 제사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성전 자체시요 예수님이 최초로 성령을 보유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고 자신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해를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느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이 늘 그냥 못 미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평생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영화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은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고 신자는 항상 성령을 의지함으로써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옛자를 부인하고 새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요. 물어보면 늘 고백하고 손들라고는 손들어요. 그러나 자신의 옛자가 죽어지고 새자가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자의 삶의 방식은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삶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다른 말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53문답의 답에 보면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발견을 못한다고 하면 그분이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악령이 들려도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 삶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러면서도 종교생활만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의 내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진술로 말로만 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고 이후로 신자는 성령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데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서로 안에 거주한다 라는 이런 표현은 가장 깊이 사랑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다. 가장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진술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 역시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들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라, 때로는 아들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리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옛자의 본성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롭게 지음받은 새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서 인간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육적 본성이 원하는 바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나 이런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성된다,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닮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겠는가? 성령을 인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돕고 일으키고 자라게 하시야만 신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일에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과 상관없는 신자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부흥회 때 뜨거울 때 한번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성령의 충만으로 되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를 억지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신자의 존재와 삶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그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굴복시켜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쉽게 말해서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인 삶,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과 여가생활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요 주님을 환영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타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늘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헐뜯는 말과 남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 방탕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방에서 좌정하고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 그 육체의 세력, 그 죄의 본성들을 제어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님의 그 본질과 그 모든 교리들을 바로 이해해서 성령을 그저 인격체가 아닌 힘이나 에너지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우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불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